진리 안에서 한 형제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다 평안하십니까?
아멘.
또 화면을 통해서 이 거룩한 예배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인내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된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땅에서 모인 성도들의 모임에 참여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간구와 감사와 찬양과 탄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인내하신 구세주여 기도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기도 들으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근심된 일이 많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죠. 그러나 우리를 늘 순실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다음 부를 찬송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불러 오라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저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불러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는 마음도 주의 성령의 감동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지금 우리가 주 앞에 조아릴 때에 우리 모두에게 화면을 통해서 보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주의 성령의 감동이 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서신 채로 복에 거는 강림하사 하는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저희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는 진심으로 주님의 대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마음에 오셔서 저의 모든 생각과 말과 저의 삶 자체가 온전히 주님이 나타나시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온 주의 백성들이 하늘과 연합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아멘,
이 진리가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큰 역사심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데 대한 상징적인 그 내용이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곳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찾을 수 있겠지만 그 내용상의 그 정확한 연결과 또 긴 문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고 설명해 주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 8장과 9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 안에 낙서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그 벽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정식으로 성소의 앞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도둑처럼 뚫린 구멍으로 들락날락하는 그런 모습을 그 에스겔 8장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온갖 파충류와 가증한 그런 곤충들과 그런 동물들의 그림으로 낙서가 되어 있는 거룩한 곳에 부정한 것이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는데 그 타락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잘못된 복음,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를 더럽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모습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타락이 시작될 때 어떤 일로부터 시작되는가? 성전 앞에 투기하는 우상이 세워져 있어요. 성도들 사이에, 특별히 지도자들 사이에 제사장들 마음 가운데 투기하고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에스겔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 안에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늙은 자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은 자는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로 말하면 물론 목사들이겠죠. 교회 지도자들 먼저 빛을 받고 교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성경의 진리를 전파해 주어야 할 책임을 맡은 자들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할 때 여섯 명이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이 여섯 명이 이제 칼을 차고 사람들을 치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치기 위해서 나가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상징과 또한 거기에 설명들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심판하는 모습과 얼마나 정확하게 그렇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여섯 명 가운데서 다섯 명은 칼을 가지고 나가서 치고 그 중에 한 명은 인치는 천사입니다. 한 명은 그 천사는 먹그릇을 이제 허리춤에 차고 다니면서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가증한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표는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나라 언어로도 이 정확하게 이 번역이 될 수 없는 언어인데 그 표는 사실은 그 히브리 알파벳 가운데서 맨 마지막 글자인 우리 영어의 맨 마지막 글자가 Z 아닙니까? 그 Z처럼 맨 마지막 글자가 타오입니다. 그 타오란 글자를 그 이마에 써라. 의로운 자,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행되는 죄와 가증한 일들 때문에 슬피 울며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타올자를 써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죄악들과 가증한 일들을 보면서 마음 앞에서 탄식하고 운다는 뜻은 그 바벨론의 정신에 그 타락한 그 모습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겠죠. 그런데 이마에 그 글자 써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타오자는 맨 마지막 알파벳인 것처럼 정말 그 배도와 타락과 타협 속에서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들이다. 그런 표상이 될 수 있겠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때 이 타오자를 서기관들이 쓸 때 그냥 X자를 썼습니다. 초소로 좀 빨리 쓰기 위해서 X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오를 X를 보면 다 타오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십자가의 표시입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람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해하고 체험됐기 때문에 다시는 주의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죄와 가증한 일을 반복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는 죄를 질 수 없는 죄를 질 수 없는 사람이 되는데 죄를 짓는 가능성이 제거된 것이 아니라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니까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충동들과 밖에서 오는 유혹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 십자가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다 익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성소에서 떡을 구울 때 레위인들이 떡을 구울 때 떡이 다 익어서 진설병에 가져다 올려놓을 수 있게 된 떡은 그 위에 십자가처럼 X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인지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타오자를 쓰라고 했습니다. 이 타오자, 십자가의 표시, 이 인이 이마에 없는 자들은 나머지 다섯 명이 칼을 들고 성중을 다니면서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겔서 8장과 9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의 핍박을 토대로 해서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베드로의 그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심판은 어느 시대의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 아니면 그 시대에 지나갈 때 무엇으로 지나가느냐? 큰 환란으로 지나갑니다. 큰 핍박으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의인들이 받을 심판이 그러하다면 악인들은 어떻게 견디겠느냐라고 말씀한 사도 베드로가 바로 핍박과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시련의 불이 오므로 그 시련과 핍박의 불이 교회를 통과할 때 교회의 심판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심판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세상의 심판이 그 다음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핍박과 시련과 하나님의 심판을 연결시켜서 설명한 것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 지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폭로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아니면 두려워서 피하고 타협하는 자들 두 무리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굳건히 서서 즐겁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고 아니면 두려워서 타협하는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말이죠,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조용한 하늘에서 심판뿐만 아니라 책을 펴놓고 그것을 다 검토하는 심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심판 받는 자들이 자기들의 품성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눈에 보이는 심판도 주님께서 실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큰 영광으로 오실 때 그때 주님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한 자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저 영광스러운 창조주 우주의 왕 하나님 저분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그 고난에 동참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서고 진리와 함께 섰었다 라는 그 뿌듯한 생각 때문에 그때의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차근차근한 적은 그런 핍박들이나 고난들이나 시험들에 승리하십시오. 그것이 주께서 오실 때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배가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위해서 욕을 먹고 핍박당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생기는 평화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핍박이 올 때 말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기 재밌는데 말이죠, 고난은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도 고난이 온대요. 가끔 우리가 싸움이 생기는데 왜 싸움이 생깁니까?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무엇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복이 있다. 17절입니다.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아, 심판은 항상 진리를 먼저 받고 빛을 먼저 받은 자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심판은 항상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여러분, 하나님 집에서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심판하실지인데 믿지 않는 자들, 불순종한 자들에게 임하실 심판이 어떠하겠느냐?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나 우리의 실족함이나 우리가 남들의 일을 간섭함으로 우리가 쓸데없이 고난과 어려움을 초청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 이제 베드로 전서 4장 19절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인 베드로 전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면류관 쓰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서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일부러 고난을 자초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리 위에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며 살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생기고 반드시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귀가 조종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아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순절날 부어주시고 이제 부흥하고 세상에 퍼지게 된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온 교회 안에 온 세상에 한번 심판을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것은 로마로부터 시작한 핍박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미워해서 죽이라는 핍박이었습니다. 중세기 때 교회가 경건한 주의 백성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고문하고 사형해서 불태우고 죽인 그 핍박이 오기 전에 이 세상 법으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큰 핍박을 통해서 그 제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그 심판이 먼저 어떻게 해요? 그 핍박을 받고 진리에 설만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집에서 먼저 심판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옛날 초대교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러했다면 복음의 씨앗이 추수될 마지막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안과 밖에 심판을 지나가야 하시고 세상 역사를 끝내실 텐데 무엇을 통해서요? 마지막에 오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작은 장은 받고 있는 적은 환난들은 큰 환난,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끗게 하시고 세상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한 백성들만 남게 하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기 위한 우리의 훈련 장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적은 경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훈련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다니엘 12장 1절을 보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구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이것은 여러분 인간 역사 6천년 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환난입니다. 개국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환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당면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 임할 이 엄청난 환난을 그는 예언 가운데 소개하면서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어떤 때에 큰 환난이 일어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호위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일어나실 때, 옛날에 초대교회 때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 앉으셨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내 종을,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핍박 땅에 돌에 맞고 칼에 맞고 사형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그때는 보호하지 않고 죽게 주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왜? 그 순교의 피들이 수많은 믿는 자들을 일으킬 것이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핍박과 그 고난당하는 그 고통이 거름이 되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또 교회 안에 순교를 유지케 할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대군이 일어나서 주의 백성을 호위하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이 이마에 있는 자들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생애 전체를 심판하고 살핀 다음에 이 자가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하늘에서 판단되면 그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룩한 행동과 그들의 성품 때문에 온하니 그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아무개요, 당신은 이 우주가 당신을 끌어안습니다. 천사들이 끌어안고 하늘에는 우주 거민들이 끌어안고 천사장 가브리엘이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성령께서 당신들을 끌어안고 영접합니다. 충성된 종들이시여 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라고 우주가 인을 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심판 이유인데 그것은 심판을 통과하는 우리의 품성 때문에 인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인이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인이 인은 내 소유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이 우리 이마에 있으면 우리는 우주에 인정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 그보다 더 나은 인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사에서 그런 인정을 주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인정을 주겠습니까? 어떤 교파에서 그런 인정을 주겠습니까? 어디에서 그런 인정을 주겠습니까? 나라에서 그런 인정을 주겠습니까? 온 우주가 심판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주는 그 하늘의 인정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린 그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마에 쳐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개구 이래로 없는 큰 환난을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서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짐승의 세력이 짐승의 표의 환란 때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게 잠깐 동안 허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환난을 통과하는 주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데 그렇게 우주의 인정하는 표시를 받은 자들은 여기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이 한국말 성경은 번역이 좀 잘못됐죠. 여기에 사실은 창세 이전부터 죽임을 당해온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뒤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지구가 타락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해오셨는데 그것은 구속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래일을 미리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그 고통을 미리 당하게 되죠. 우리가 이틀 후에 트럭에 부딪혀서 병원에 가서 이멀전시 룸에서 고생고생하다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우린 이틀 전부터 그 고통을 우리 마음 가운데 겪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장래를 볼 수 없게 만드신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여러분, 어떤 가족이 갑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고 딸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사고로 어떤 일이 생기는 그 고통을 1년 전에 2년 전에 미리 알고서 미리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십자가의 그늘 밑에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 이전부터 죽음을 당하신 그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이 땅에 거기에 농명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짐승의 세력에 인간의 권위에 다 굴복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경배할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은 경배에 대한 이야기죠.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 인간의 권위에 아니면 하나님께?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그 당시에 끌려가서 매를 맞는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산헤드린 회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에게,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렇게 항거했습니다. 마지막 시대도 똑같은 항거가 생길 것입니다. 개혁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 이전부터 죽임을 당해온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사랑,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희생하시고 도와주시고 오래 참으신 예수님을 정말 아는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견디는 가장 큰 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랑,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만이 앞으로 환난과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것들은 너무나 힘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채우는 창세 이전부터 죽임을 당해오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한 자들, 어떤 일이 있어도 배반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그런 자들만이 환난을 이기고 통과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이름이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자들 이외에는 전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경배할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권위에 경배할 것이죠.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충성심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그 권위에 다 굴복할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다 드러나는 심판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 먼저? 교회 안에서 먼저 시작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일 수 있습니까? 짐승의 표에 환난이 오기 이전부터 교회에는 심판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될 징조들이 보일 때 그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먼저 환란이 채 이르러 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심판이 지나갈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겐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구상의 죄의 역사를 계속 가고 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허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사람들이요, 마음이 담대해요. 왜요? 심판이 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 심판이 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 징벌이 임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것이 금방금방 실행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해요. 내가 언젠간 돌아가 회개할 것이라 마음이 담대해요. 악을 행하는 일에 담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지나갈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으로 타도록 주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애굽에 갔을 땐 종으로 간 것은 아니죠. 나중에 왕권이 바로의 왕권이 바뀌면서 이제 종으로 전락합니다. 원래 요셉이 갔을 때 그때의 바로는 사실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가서 권력을 잡고 있었고 그 계통에 있던 사람이 바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에게 큰 호의를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진짜 애굽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바로의 왕조가 바뀌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그 전에 있던 힉소스 쪽에 총애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이 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노예로 종으로 전락하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고고학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그들이 노예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주님께서 그냥 허용하셨던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것은 그 가나안 땅에 특별히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을 점령, 제일 크게 점령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의 잔이 아직 다 차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동기를 아시고 책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천사들이 볼 때 우주가 심판할 때 아, 이젠 잔이 찼습니다 라고 이해될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어떤 때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좀 빨리 좀 끝내주십시오. 아이 참 지겹습니다. 하나님 빨리 심판하시고 빨리 나누시고 빨리 좀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절로납니다. 저는 제가 어제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들을 보면 참 답답하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보시고 왜 가만 놔두시는가. 제가 신문을 보다가 제가 그랬어요. 뉴스를 읽다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가만 놔두십니까? 빨리 징치하시고 끝내주시지. 그런 기도가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감안하셔야 되는가?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은요, 참 공평하시고 합리적인 분이세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한 세대만 살다가 죽어요. 그러나 지난 역사를 우리가 더듬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취급하신 방법들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도 어떤 때는 알쏭달쏭해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어떤 땐 좋은 일을 해요. 어떤 땐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대부분이 아니야, 아니라서 그렇죠. 어떤 데 보면 저 사람이 근데 마음은 바탕은 좋은 사람 같은데 아직 기회가 없어서 아니면 진리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들어가서 사실 알쏭달쏭한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나라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가족에 대해서 어떤 교회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알쏭달쏭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그래서 마귀까지 포함해서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 모두가 바라볼 때 아 이건 뭐 생각할 여지 없이 너무 분명히 다 드러났을 때 주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모리 족속들과 가나안 족속을 다 쳐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점령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이었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그들의 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그들을 없앨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시기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참으시기 때문에 성경은 죄악의 잔이 아직 차지 아니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현재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죄악의 잔이 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핑계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결과가 완전히 드러나야 합니다. 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결과가 저것이구나. 주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는 나라의 결과가 저것이구나. 주님의 진리대로 살지 않는 교회의 결과가 저것이구나. 그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소 제도를 보십시오. 세 제도가 있죠. 세 부분이 있어요. 성소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구속사업을 위해서 그 부분 부분을 지나가실 때 주님께서 그 제사장으로서의 펑션, 기능을 지나가실 때 그때그때마다 은혜 시간이 끝나고 심판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교회에 심판이 지나가고 은혜 시간이 지나갔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되시는 그 일을 거절하고 이해하지 못한 교회에 심판이 지나가고 또한 은혜 시간이 지나갔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예언이 성취되고 그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것을 부인한 교회들에게는 심판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되는 것은 교회가 바벨론이 되어서 무너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와 복음을 거절했을 때 그 교회는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면요 그 타락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요. 그 타락이 급속도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바벨론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여러 번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핑계를 많이 대고 어떤 때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알쏭달쏭해지는 그런 일이 앞으로 완전히 없어지는 완전한 심판의 결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만 환난에서 견딜 것입니다. 이 환난의 때가 올 때 모든 사람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더 이상 은혜의 시기는 없고 회개할 수 있는 자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린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쉽게 웃음에 섞인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할래야 할 수 없는 성품이 꼴지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성격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곧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닥쳐올 수밖에 없는 때에 살고 있으면서. 그렇죠? 우리가 생애비 우리 일꾼들의 특별 컨퍼런스를 우리가 뉴욕에서 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밀란, 이태리 밀란에서는 제7차 세계 가족 콩그레스 대회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주제가 패밀리 가족인데 그 총 주제가 work and celebration이에요. 일과 축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썬데이에 가족이 쉬고 연합할 수 있어서 그것밖에는 가족이 이 세상에 의해서 살아남을 길이 없는데 그렇게 연합하여서 이제 정말 가족의 올바른 기능을 하게 되면 그 힘으로 일주를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온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의 근본은 일요일 준수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 패밀리 컨그레스의 목적이었습니다. 아, 여러분이시여, 이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말고 인간의 권위의 그런 힘들이 아주 강력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용의 군대와 세상의 권세로 더불어서 맹렬하게 싸우는 주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그 전쟁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인은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면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인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동들과 생각들로 꼴지어지고 고착되는 것이 인입니다. 짐승의 인이 있고 마귀의 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있어요. 마지막 시대는 두 가지 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짐승의 표라고 부르고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인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인을 받든지 저쪽 인을 받든지 인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동들과 생각들로 꼴지어지고 고착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같은 생각을 계속하고 같은 행동을 계속하고 같은 말을 계속하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의 두뇌가 꼴지어지고 고착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꼭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두뇌가 우리를 조종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를 조종하는 우리의 상황실은 우리를 조종하는 본부는 두뇌에 있어요. 이 두뇌는 신기해서 신묘막측해서 우리가 이 두뇌를 통해서 같은 생각을 계속하면 그 생각을 떨칠래야 떨칠 수가 없어요. 왜 젊은 학생들이 말이죠. 사랑 때문에 도대체 열몇 살짜리가 뭘 안다고 사랑 때문에 높은 빌딩에서 투신 자살해 죽습니까? 왜요? 계속적인 어떤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 그 사랑 없으면 죽는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길이 없는 곳에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면 길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두뇌도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매일 생각하는 방향,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허용하는가, 어떤 생각과 패턴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사람들을 취급할 때 어떤 태도로 취급하는가, 어떤 일들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내 성격, 예? 내 속에 들어오는 경향, 내 속에서 하고 싶은 그런 이 생각과 행동들, 그렇게 하고 싶어진 경향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취급하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면 그것이 내 두뇌에 지울래야 지울 수 없이 고착되는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내 성격과 성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이죠. 도장을 양초에 푹 이렇게 박아서 한참 되고 있으면 그 도장에 있는 꼴이 그 양초에 새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 이렇게 되고 있는 그 경우를 인침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침은 한번 어떻게 본 다음에 심판한 다음에 너 됐다, 넌 안 됐다 라고 도장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침은 과정입니다. 인침은 우리가 사는 생애의 과정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내 매일매일의 생활의 과정이 인침밖에 나를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악하게 아니면 하나님의 인으로. 용기, 백절불굴의 인내, 믿음,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무조건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들,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다년간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매일매일 생활에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꾸준히 나가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과 경향을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성령의 은혜대로의 생각을 가지도록 우리가 결심해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서로 취급하고 그러한 예?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처음엔 힘듭니다. 그러나 고칠 거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품성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우리 자신과 싸우고 투쟁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투쟁 없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침받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노력의 생애와 의에 대한 확고한 집착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운명을, 그들의 운명과 성품을 인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자연히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구조가 우리의 말과 생각들이 그렇게 꼴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인침은 어떻게 뭐 잘못 살다가도 마지막에 잠깐 회개해서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하늘의 도장을 내 이마에 쳐주시겠지. 착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인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그대로 살기 위해서 결심하고 그대로 나아가면서 하나하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의 편에 두고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이마에 조금 더 깊이 새겨지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산과 광야로 추방되었을 때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기아와 추위와 고문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의 기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 이제 곧 순교당하겠구나. 3일 있으면 내가 사형을 당하겠구나. 오히려 순교당해서 사형당해 죽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고 그들의 고통에서 노여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들이 이해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기쁘게 죽은 겁니다. 오히려 순교도 당하지 않는 것이 더 큰 고통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화염도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환난을 통과할 때 어떤 입장에서 통과할지 우린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이 이막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참 은혜스러운 그런 태도와 품성으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염려치 않을 것입니다. 짐승에 있는 사람들이 두렵지 하나님의 인 있는 사람들은 왜요? 그들이 매일매일 생활해서 긍정적인 믿음을 습관적으로 실행했어요. 그런 생각하기를 실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주님을 위해서 참는 인내를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실행해서 그것이 꼴지어져서 그들의 성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입장에서도 그들은 긍정적으로 기쁘고 은혜스럽게 받아들이는 성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으로 성품이 꼴지어진 자들은 핍박이 오거나 환난이 올 때 그들은 아름답게 견딜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인치는 천사가 있죠. 이것은 에스겔서 9장에 있는 먹을 찬 인치는 표하는 천사와 같은 천사죠.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천연재해입니다. 이 재해가 이제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침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천연재해가 엄청나게 더 큰 스케일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은 인침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지진이 났다, 홍수가 났다, 큰 허리케인이 왔다, 당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지만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뉴스에서만 보면 별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스케일이 온 세상을 휩쓸면 우리가 다 죽지 않겠습니까? 은혜 시간이 벌써 더 이상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들은 사방 바람을 붙잡아서 일곱째 재앙까지 붙들어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부적으로 지역적으로 임하는 큰 재난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치시는 천사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믿는 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할 자들. 주님의 첫 열매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지나가고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정말 누구인지,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한 하늘에 알맞은 자들처럼 생애한 자들이 누구인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마지막 성도들 14만 4천, 그들을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하게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를 하나님의 인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결과는 죄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의 죄의 성품이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승리하고 극복하는, 어린 양만 따라가는 아름다운 습관으로 반복적인 생애를 통해서 그 습관이 완전히 그 이마에 두뇌에 꼴지어진 사람은 죽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의 선고가 지나갑니다. 영원히 삽니다. 한 번도 죽는 경험을 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음의 그늘이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한 번도 범죄하거나 타락해 본 적이 없는 하늘 천사들과 운명이 꼭 같습니다. 천사들도 창조받은 때부터 한 번도 죽는 경험을 해보지 않고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시대 14만 4천은 죽는 경험 없이 태어난 다음부터 영원히 삽니다. 이들이 천사가 아닙니까? 이게 인침입니다. 이 인침이 우리의 이마에 있으면 우리는 심판에서 정죄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것이 인침의 결과입니다. 인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원래 히브리 1장 3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본체의 형상이라 여기에 이 단어가 참 흥미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체의 형상이세요. 그의 형상이란 요 말이 카락테르입니다. 그 카락테르라는 헬라 말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캐릭터, 성품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카락테르라는 원래 단어는 조각하는 도구 칼이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조각해놓은 형상이라는 단어로 변천되었습니다. 카락테르. 우리의 성품은 꼴지음 받은 것이에요. 깎임을 받은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깎아서 내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새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마에 새겨진 것 그것은 매일매일의 굴복이요 매일매일의 죄와의 투쟁이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마음가운데 들어온 성령의 은혜로 승리하는 경험들이에요. 매일매일 반복적인 습관과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이마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이 여러분과 제 이마에 확실하게 각인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저희를 도와주셔서 무엇보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의로운 생각과 말과 행동들과 또한 우리가 남을 취급하는 습관들이 우리 속에 계속 각인되게 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길 원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투쟁하여 죄와 악을 극복하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습관적인 우리의 그런 행동들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지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있어도 충성스럽게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인을 원합니다. 모든 악을 승리하고 우주가 인정하는 표를 받기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